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고 타이완 문제가 중국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하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미국 주요 양당에 의한 정부는 모두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과 아무런 외교 관계도 절대 맺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남중국 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미국이 중국의 영토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와 현실은 중국과 미국의 좋은 관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긍정적이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오랜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접근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여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으로 새 정부 출범 뒤 첫 주 일정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표한 명령들을 되돌려 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민과 국가안보 관련 행정명령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임식 날 곧바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을 신속히 폐지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정부 출범 초기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철회를 통보하고 멕시코, 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계획을 제시했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 엘리케 페냐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 이민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도 곧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는 27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무역 현안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테러와의 전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동맹관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멋진 대화를 나눴으며 다음 달 워싱턴 방문을 초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축하하며 그동안 이스라엘의 깊은 친밀감을 나타내주고 이슬람 테러에 총력을 기울여 싸우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점 등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스라엘과의 군사, 정보, 안보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오늘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정부 측과 만나 내전을 끝내기 위한 평화회담을 시작합니다. 시리아 무장반군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얼굴을 맞대고 협상에 나서는 것은 내전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래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은 모든 내전 당사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지만 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군단체들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터키와 러시아가 중재한 휴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반군이 사면 합의의 대가로 무기를 내려놓을 것과 내전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 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서 강력한 회오리바람 토네이도로 인해 적어도 18명이 숨졌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어제 남부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 북부, 엘라베마주 등 지역에 수 킬로미터씩에 걸쳐 강풍과 우박 등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조지아주에서만 1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미시시피주에서도 토네이도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나단딜 조지아주 지사는 심각한 인명피해 등을 입은 7개 카운티에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진심을 담은 편지 한 통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꽤 오랜 시간 공들였었을 편지 한 통이 미국에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남긴 편지 한 통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 집무실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남긴 아름다운 편지를 발견했다며 소중히 잘 간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편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후임자의 성공을 바라는 덕담과 당부의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실 전임 대통령이 후임자를 위해서 편지를 남기는 것, 이 미국의 오랜 전통인데요. 수많은 대통령의 편지 중에서도 특히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후임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남긴 편지가 가장 품격 있는 편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 당신의 성공이 곧 미국의 성공이며 우리 모두는 당신을 지지한다라고 편지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당파와 정치적 견해를 초월한 품격 있는 전통에 미국인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월 24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3도, 신의주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3도에서 0도, 함흥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비틀스의 노래입니다. Here, There and Everywhere. 내 사랑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있을 거야 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To lead a better life I need my love to be here. She doesn't k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지난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재협상을 선언했습니다. 또 유럽연합 EU 탈퇴 과정에 있는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 첫 정상회담 일정을 잡고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대인 정착촌 반대 유엔 결의안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놓였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이 트럼프 새 대통령이 기존 미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새 행정부의 출범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 소개해드리겠고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새해 시정연설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에 일본의 정부 여당이 상반기 개헌 일정을 잡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 선언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대통령 참모진 선서식에서 여러분도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잘 알고 있죠? 라고 물은 다음에 대선 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나프타와 이와 관련된 불법 이민 문제 또 국경 보호 현안을 재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곧 만나서 이 나프타 재협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한 뒤에 이들 두 나라가 재협상을 거부하면 나프타는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백악관도 역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성명을 냈다고요?
네,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서 무역 질서 위반 사례를 찾아내고 전부 시정하는 조처를 내리는데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윌버 로스 새 상무장관에게 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만약 상대 국가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주부터 재협상을 선언했는데요.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가 뭔지 좀 짚어봐야겠군요.
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대륙에 있는 세 나라 사이에 관세를 없애서 자유롭게 상품과 용역을 사고 팔 수 있게 한 협정이 바로 북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지난 1994년 1월에 공식 발효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했고요. 멕시코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국이 서로 관세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하겠다는 조치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재협상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프타가 발효된 뒤에 미국의 대형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현지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미국 시장에 가져와서 파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멕시코가 미국보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수송비를 감안하더라도 이 기업으로서는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또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 비용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물건값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었지만 이 미국 업체들의 공장과 관련 조직이 멕시코로 몰려가면서 이 미국 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데 대한 부정적인 각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부터 이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해왔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 선언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나프타의 내용을 바꾸자고 나서거나 이 현행 조건 아래서 무역 거래를 거부하게 되면 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상대 국가들의 보복 관세 요구를 받을 수도 있어서 이 재협상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긴 하지만 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공화당이 지배한 미국 의회에서 이 재협상안이 통과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밀어붙여서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미국 내 수입품 물가 급등과 동시에 주요 수출 시장인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미국 상품 경쟁력이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주장한 자유무역 협정, 이 나프타 외에도 다른 협정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주도로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이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밝혀왔고요. 또한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 협정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네, 자, 이 나프타 재협상을 위해서 캐나다 총리와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 일정으로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백악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현재 유럽연합 EU의 탈퇴 과정에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탈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 영국 정부와 EU 당국이 협상 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면서 이 다른 나라들도 영국을 따라 EU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영국 총리와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외국 정상과의 첫 전화 통화는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예, 첫 전화 통화 상대는 이스라엘 총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 달 초 미국 방문을 초청하고 향후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무력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미국이 기권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일대에서의 이스라엘인 정착촌 건설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한 이스라엘 측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정상은 또한 이란의 핵 위협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미국의 이전 정부가 진행해왔던 대외정책에서 방향이 좀 달라지는 양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나프타 그리고 TPP 그리고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전시켜온 정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수정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전 정부에서는 유럽연합 EU의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미국이 지켜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각국이 EU에서 나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내 정착촌 건설이 영내 평화를 해친다고 봤지만 트럼프 새 행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지난 금요일 20일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새 정부, 세계 각국의 반응이 많았는데요. 좀 살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취임사를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데 대해 중국에서는 무역 전쟁을 우려하는 시각이 줄을 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는 미국이 겪는 경제 문제의 원인이 미국의 불리하게 조성된 대외무역 환경에 있는 것으로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과 어려운 관계에 놓일 수 있고 앞으로 중국과는 무역 마찰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역시 대체적으로 이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이 많은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도 미국 새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이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예상되는 마찰을 경계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고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대서양 관계는 앞으로도 예전처럼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에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 미국 새 정부와 유럽과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하면 타협 방안이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의견을 나눠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진행한 2017년 시정연설을 통해서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바꿔서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올해로 일본 헌법 시행이 70주년을 맞았다면서 다음 70년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심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이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이 개헌 논의 착수를 공식 주문했습니다.
네, 여당 측은 조만간 개헌을 발의하겠다 계획을 밝혔군요.
네, 이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시정연설 이후 일본 언론들은 평화헌법 폐지 논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아베 총리에 이어서 집권 자민당 내 서열 2위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어제 NHK 방송에 출연해서 현재 개회 중인 국회 일정안에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가능한 한 빨리 일정한 방향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 발언 이후에 NHK 방송과 요미우리 신문 등은 헌법 개정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이 이렇게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인 일본은 패전 이후에 연합국 최고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통해서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쟁을 포기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유지해왔고요.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 등은 전후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국제정세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는데요. 최근 선거를 통해서 집권 자민당 소속을 포함한 개헌 찬성파 의원들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개헌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넉넉하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자,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나라가 또 있다고요?
네. 지난해 쿠데타 진압 이후 지금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쿠데타 연루 배후 세력 숙청 작업을 진행 중인 터키에서 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의 개헌안이 지난 토요일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이 국민투표는 오는 3월 말 내지는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만나는 등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 소식에 이어서 오늘 상원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크 폼페어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지난 토요일 워싱턴 DC 등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오늘이 이 새 행정부의 진정한 출범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이 취임 첫 주를 맞아서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떤 행정명령인지 알려줬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여러 행정명령을 되돌리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이 12개 나라가 체결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재협상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이민과 안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금요일에 이미 그 몇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이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건데요. 이 행정명령은 보건후생부 등 연방정부기관이 오바마 케어법의 해석을 가능한 느슨하게 해서 이 개인이나 보험회사,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 어떤 식으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 현행 오바마 케어법은 모든 미국인이 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제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요. 이 정부기관이 경제적으로 이 매우 힘든 상황,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이 벌금을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갑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도 바쁜 일정을 보냈죠.
그렇습니다. 이 취임식 다음 날인 지난 토요일 오후에는 미 중앙정보국 이 CIA 본부를 방문했는데요. 자신보다 더 미국 정보기관과 CIA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굳은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러시아 해킹 의혹과 관련한 미국 정보기관의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냈고요. CIA가 이라크의 대량 파괴 무기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 취임식 다음 날에 바로 이 CIA를 방문한 것은 그리고 또 이 지지를 나타낸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CIA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또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 연방정부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 인사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기업과 노조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또 정보 브리핑을 들은 뒤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 오찬을 가집니다. 또 의회 지도자들을 접견한 뒤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1대1 회담을 갖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만 아직 그 장관 지명자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죠.
네, 맞습니다. 상원은 지난 금요일에 이 취임식이 끝난 직후 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98대 1, 켈리 국토안보장관은 이 88대 11 등 이 압도적인 지지로 인준을 받았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해병대 장성 출신이죠. 두 사람은 이날 저녁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은 취임식 당일에 최소한 안보팀은 인준을 받기를 바랐는데 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인준을 받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 금요일에 이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도 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가 안보에 이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지난 2009년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당시에는 상원이 취임식 당일에 7명을 한꺼번에 인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공화당이 이 점을 계속 상기시켜 왔는데요. 하지만 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지명자들의 경우 윤리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해서 인준이 늦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은 오늘 중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 무난히 인준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어떤가요? 이 석유 기업이죠. 엑슨모빌의 최고 경영자 출신이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이 러시아 관리들과의 친분 때문에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일부 공화당 의원도 이 틸러슨 지명자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냈는데요. 틸러슨 지명자가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향력 있는 두 상원 의원, 이 존 맥케인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틸러슨 지명자 인준을 지명한다고 밝힌 겁니다. 두 의원은 어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 과거 러시아나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등 여전히 우려하는 점이 있지만 틸러슨 지명자가 미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것으로 믿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맥케인 의원은 어제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틸러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네.
맥케인 의원 같은 경우에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고 또 그레이엄 의원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까 두 사람 모두 매우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이긴 합니다만 이 사실 외교위원회 소속이 아니거든요.
네.
외교위원회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모두 틸러슨 지명자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 의원 가운데 한 명만 이 민주당 의원들을 동참해도 이 틸러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앞서 인준 청문회에서 이 틸러슨 지명자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루비오 상원의원은 아직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장관 지명자들과는 달리 이 백악관 보좌진은 상원의 인준 과정이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 백악관에서 보좌진의 선서식이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씨 역시 이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 쿠슈너 씨가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이 이 친족 등용 금지법에 저촉된다면서 앞서 이 반대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지난주 법무부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22일은 취임식 날이었죠. 이날은 워싱턴 DC가 붉은 모자의 물결을 이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에 썼던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붉은 모자를 쓰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워싱턴 시내가 분홍색으로 가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여성 행진이 벌어졌는데요. 이 고양이 귀 모양의 이 분홍색 모자를 쓴 수십만 인파가 이 워싱턴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여성 비하 발언 등에 항의하고 이 참가자들 사이에 단합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들 썼다고 하는데요. 이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 취임식 날에 모인 인파보다 이날 토요일에 모인 이 여성 행진 인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뭐 거의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에 이들이 백악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었는데 하지만 주최 측이 이 안전을 이유로 해서 행진 노선을 바꿨습니다. 워싱턴 인근 지하철역에는 이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오랫동안 길게 줄을 늘어서서 기다리는 이 모습이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성 행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적에서 열린 행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이 행사 주최 측은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여성들이 결집해서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이 강력한 메시지를 이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번 행진을 계획했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 여성이나 또 이민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여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여성의 권위를 위축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 주최 측은 성명에서 이 미국 사회에서 여성이 동등함과 공평성을 성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 많은 참가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또 반여성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집회에 많은 유명인들이 참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명 가수 마돈나와 알리샤 키스, 영화배우 스칼렛 조헨슨 등이 참가했는데 했는데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그리고 환경 정책, 또 여성에 대한 대우 등에 대해서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마돈나 같은 경우 We choose love,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다, 한다 이런 구호를 외쳤고요. 또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행진을 주최한 사람들은 누군가요?
네, 여성 또는 인권과 관련한 수백 개 단체가 이 자발적으로 연합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여성의 이 낙태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단체죠. 미국 가족계획협회와 전미 유색인주의향상협회, NAACP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참가 신청을 받았고요. 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이 줄을 이루긴 했지만 남성들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도 상당히 많았죠.
예. 자, 이번 집회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등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여러 또 이 행진에 참가하기도 했고요.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번 행진에 대해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이 많은 사람이 도대체 왜 지난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이 몇 시간 뒤에는 이 평화적인 시위는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라는 글을 다시 올렸고요. 시위대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진이 수도인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열렸죠.
그렇습니다. 시카고의 경우 이 15만 명 이상의 인파가 이 행진에 참여를 했고요. 원래 계획보다 7배나 더 많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네.
또 뉴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이 트럼프 타워 앞에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고요.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지에서 벌어진 행진에도 이 5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한국 서울을 비롯해서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등에서도 이 자매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로 루티니의 노래입니다. Better Man, 당신을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She makes me smile. She thinks the way I think. That girl makes me wanna be better. Took her down Bleecker Street. Saw she drank the way I drink. I kissed the sky to send the blue a letter. That girl makes me want to be a better man. And should she see fit, gonna treat her like a real man. She's free. Oh, she is a real live wire. And that girl, she's gonna be feeling so much better. You trade all the money in the world, just to see this girl smile. All the while she'll make you feel so much better. Oh, that girl makes me wanna be a better man. She see fit,
wanna treat her like a real man.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20일로 드디어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각료 대부분이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해 일단은 반쪽짜리 내각으로 출범하게 됐는데요. 과연 누가 또 언제 상원의 엄격한 인준을 통과하게 될지 지금 전 세계의 눈과 귀는 미 의회로 쏠려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r. Chairman, I think Attorney General should first work with the president. Hopefully that Attorney General.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 지명자들 가운데서는 제프 세션스 원이 제일 첫 번째 주자로 상원 인준 청문회에 섰습니다. 의원 경력 20년의 베테랑 정치인인 세션스 의원이지만 일부 방청객의 거센 항의와 또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종종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장관이 되려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혹독한 과정, 바로 상원의 인준 과정입니다.
상원의 인준은 언제 시작됐나요?
미국 건국 초기인 1787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헌법을 만들면서 연방정부 공직자들의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가질 것인지 아니면 각 주정부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들이 가질 것인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것으로 절충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잘 맞는지 또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인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요. 이런 권한은 상하 양원 중에 상원에만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이 상원에 이런 인준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바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회 인준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누가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가요?
상원의 인준 대상은 백악관 보좌진을 제외한 모든 장관급 각료들이 다 포함됩니다. 행정부 15개 부서의 장차관, 연방준비제도 의장, 예산관리국장, 각국 파견대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웬만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또 연방대법관과 연방판사,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자리는 무려 1200여 개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상원의 인준을 받는 모든 공직자가 모두 다 인준 청문회 절차까지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부의 경우는 대체로 장관과 부장관, 차관, 차관보 정도만 인준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고요. 군 고위직도 소수만 인준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고 있습니다.
상원의 인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사람을 지명하면 첫 번째 단계로 인준해줄 걸 요청하는 인준 동의안을 상원에 제출합니다. 고위직 지명자들은 사전에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즉 정권인수위원회나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부윤리청 등이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요. 마지막 단계로 상원이 상임위원회별로 서면조사와 청문회를 병행해서 검증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은 법사위원회가, 국무장관은 외교관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후보를 검증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수사국과 국세청도 범죄기록, 납세기록 등을 살피고요. 청문회는 횟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상임위원회는 투표를 통해서 인준을 거부하거나 동의, 보류 등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상임위원회가 과반 찬성으로 인준에 동의하면 상원 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본회의로 넘어가고요. 본회의에서도 과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에 통지하는 것으로 인준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당원 인준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
미국 역사상 제일 처음 상원의 인준이 거부된 불명예의 주인공은 1789년 미국의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당시 조지아주 사바나항의 해군 책임자로 지명된 벤저민 피시번이었고요.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89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당시에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존 타워 전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당시 타워 지명자는 직무상 이해관계 의혹에다가 여자 문제까지 불거졌는데요. 타워 지명자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방대법관이나 연방판사 등 사법부의 인준과는 달리 내각청문회는 대부분의 후보가 큰 어려움 없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법무장관에 발탁된 제프 세션스 지명자 역시 지난 1986년 연방판사로 지명됐다가 법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막혀서 불루를 삼켰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강요로 인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원의 인준 절차는 현대로 들어오면서 정당 간의 정치적 계산이 늘면서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개개인이 인준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고요. 이를 철회할 때까지는 절차가 보류돼서 하염없이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I, state your name.
I, Loretta Elizabeth Lynch.
Do solemnly swear.
Do solemnly swear.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법무장관으로 발탁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의 선서 듣고 계신데요. 린치 장관은 무려 161일이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는 바람에 1977년 이래 장관 지명자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상원의 인준을 기다린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자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는데 평균 35일이 걸렸고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6일, 빌 클린턴 대통령도 16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21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3일,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6일로 오바마 대통령 지명자들이 훨씬 더 오래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상원 인준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rt cheap, dirt cheap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dirt cheap mean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a conversation that Jiwon and Mike had. Listen carefully.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Really?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For dirt cheap? Man, I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본문에서 지원이 마이크에게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야, 오늘 쇼핑하러 가자. 백화점에서 물건을 아주 싸게 판대. 라고 하자 마이크가 놀라서 Really? 정말? 이라고 하네요. 그러자 지원이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많은 가게에서 좋은 물건들을 무척 싸게 팔고 있대.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마이크가 For dirt cheap? 엄청나게 싸게 판다고? Man, I'd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야, 잘못하다 생각 없이 돈 많이 쓰겠는데? 어휴, 조심해야겠다. 라고 하네요. Well, keep today's phrase, dirt chea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Really?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For dirt cheap? Man, I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Today's phrase is dirt. D-I-R-T, dirt, cheap. C-H-E-A-P, cheap. Dirt cheap. Dirt cheap means that something is very inexpensive. 네, dirt. Dirt는 먼지나 흙 또는 형편없는 것을 말하고요. cheap는 싸다는 뜻이죠. 그래서 dirt cheap 하면 무엇무엇이 아주 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So when you buy something for dirt cheap, it may be a great bargain. But it also might suggest that something is of low quality.
다만 값이 싼 만큼 품질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This price on a bicycle is dirt cheap. How can the store sell it at such a low price and still make money?
라고 하면, 와, 이 자전거 아주 싸다. 이렇게 팔고도 이익이 남는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dirt cheap. Dirt cheap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let's go shopping. There is a huge sale going on today at the mall.
Really?
Yes. Many of the stores are selling good quality items for dirt cheap.
For dirt cheap? Man, I better be careful. I might end up spending too much money.
Let's review. Dirt cheap means that something is inexpensive. Dirt cheap. Dirt cheap.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빅 배드 부두 데디가 부른 It Only Took a Kiss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 only took a kiss to know this. Baby, I'm in love with you. One look is all it took to say I do. And baby, when you smile, I'd walk a mile, oh, just to be with you. For a chance at that glance that says me too. So when it comes to those other guys, this may come as no surprise. I don't get jealous, I don't worry, 'cause I love you.
It only took a kiss, but what a kiss. And baby, I love you. What a look. That says I do. And baby, I agree. I'd rather be nowhere else but here, my dear.
play.
I feel so safe,
so safe.
And here with you.
Here with you.
It's like finding a penny
and picking it up.
And all day you'll have good luck. It only took a look.
It only took a smile.
It only took a kis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0년 1월 23일 오늘 스위스 출신의 물리학자 오기스트 피카리가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 챌린저 해연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Je crois que c'est nouveau l'idée de renoncer au câble avec quel bib était descendu quelques centaines de mètres et de porter le bateau.
30여 년 전 피카르는 기구를 타고 인류 최초로 성층권에 올라가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 피카르는 이어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정복하겠다고 결심하고 트리에스테라는 잠수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어 피카르는 1960년 오늘 아들 자쿠 피카르와 미해군 대위인 도널드 월시와 함께 잠수정 트리에스테 2호에 몸을 싣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알려진 챌린저 해연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선체가 부서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트리에스테 2호는 계속 내려가 마침내 챌린저 해연의 수심 1,911m 지점에 내려왔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기스트 피카르는 당시 하늘의 가장 높은 곳과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1968년 1월 23일 오늘 승무원 83명을 태운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우가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 해군 함정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Members of the US Imperialist Armed Special Pueblo, which was captured while conducting espionage and hostile acts deep in the territorial waters.
미 해군 함정이 공해상에서 나포되기는 미군 해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미국은 북한을 신랄히 규탄하고 소련을 통한 외교 교섭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중재를 거부하고 북한도 강경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송환교섭은 난항을 거듭하게 됩니다. 결국 북한은 푸에블로우 승무원을 감금한 지 11개월 만인 1968년 12월 82명의 승무원을 석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푸에블로우는 승무원이 석방된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송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푸에블로우는 현재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돼 북한의 반미 안보 교육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